책잘팔리게좀눈에확들어오게이렇게원래책제목은이렇지않습니다그다음에이상한신세계가이제간략하게이게책을다시만든내용이고요그래서이문제는이제 LGBTQ 플러스그러니까레즈비언게이양성애또트랜스젠더그다음에퀴어여러분퀴어뭐퀴어라는뜻이뭐냐면이상한괴상한뜻이거든요기이한것들플러스는그것말고도더그래서다이제이것들을어떻게평가해야될까특별히이것들이어떻게현대서구사회에서가장큰이런승리를쟁취하였는가그러니까정치적인승리만이아니라자본권력까지그승리를쟁취한방식으로이제지금드러나고있거든요이제그내용을보는것입니다다음쪽보시면은그한예로서이런것을보여드릴수가있습니다여러분이제해리가셀리를만났을때라는예전영화가있었죠영화가있었는데이제지금은이제그다음이제요즘나온책은해리가해리를만났을때게이에대한거죠이제동성애에대한것이고그다음책은이제해리가셀리가되었을때입니다그래서트랜스젠더에대한것인데마지막책은어떤책이냐면책제목은해리가셀리가되었을때이지만이시대에있는이트랜스젠더리즘에대한비판서적입니다그래서이제그것을이제이사회의경각심을준비판서적인데이마지막책은그러니까아마존닷컴은미국그온라인서적에서가장큰온라인서점인데그온라인서점에서금서입니다그래서검색해도나오질않습니다그러니까이것이보여준예는무엇이냐면단순히정치적권력만이아니라자본권력까지도이들이취했다는것을알수있죠그래서그러니까아마존닷컴에서는뭐테러리스트들의책도팔리고있고정말어떻게보면위험한책이라고할수있는것다팔리고있는데이제이책은팔리지않는다는걸볼때얼마나그지금서구사회가이문제를굉장히중요한문제로받아들이고있고그리고그러니까핍박자로보는거죠이런책들은인권에대한인권을핍박하는책으로보기때문에이제금서로이제한거죠이제어떻게해서이렇게되었는가그래서이것을칼트루만은현대자의승리로봅니다현대자의승리로보고있고요그래서이책제목은현대자의원래제목은현대자의발음과승리입니다그래서단순히이문제를그어떤그러니까막이렇게운동하듯이크게이렇게그렇게발언할수있지만그게아니라그내면을그왜이런사회가되었는지에대한그깊숙한내면을그세계관의흐름갑자기어떻게 20, 30년안에갑자기이런변화가있었는가에대한그세계관의큰흐름을보자그러면현대자아라는것이승리하게된것이다라고하고있습니다그러면현대자아라는게뭐냐우리한번보겠습니다다음쪽보시면은이책이소개하는이제현대자아는이제캐나다철학자찰스테일러로부터이제가져오는개념인데이현대자아가뭐냐하면현대자아라는것은개인의주관적감정과확신에의지하여자신을생각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나의 자아가나를지금내내면에내감정이말하는게나의진정한자아다라는것이에요예를들어서이제나는남자의몸에갇힌여자입니다이렇게남자의몸에갇힌여자다그러니까지금남자의몸에갇힌여자다이렇게하는게즉 그것은어디에있냐면자기내면에있는것이거든요자기생각에있는것인데그래서실제자신이DNA 검사를하면자기가남자인지여자인지다나오겠지만그러나그것과상관없이내주관적감정이나의진짜자아다내가생각하는진짜자아는내가생각하는것이다그래서이렇게내느낌에따라살지못하는것그러니까지금나는여잔데내감정으로는여잔데 이런 느낌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각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확신과 느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내면의 깊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내 진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하는가? 현대 의학 기술, 약물 기술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한다든가 약물을 사용하여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그렇게 바꾸는 식으로, 그래서 몸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규정하는,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현대자아인 거죠. 현대자아를 이제 이렇게 일단은 규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제 이 자기 자아를 자신 내면의 감정을 따라 진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진짜가 숨어 있는데 이것을 억압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해야 되고 전체 사회가 그렇게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그 행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회가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 이 개인의 표현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억압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억압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현대 사회에서 이제 각 개인의 그 내면의 심리와 감정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이게 나의 진짜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내 속에 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이들이요. 우리 안엔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얼마든지 드러내도 드러내야 마땅하다. 마치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일단 요 두 가지, 그러니까 현대자아라는 자아관이라는 게 있고 현대자아는 밖에서부터 나를 규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는 내가 객관적으로 있는 내 DNA가 나를 규정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서 있는 감정이 그것을 나를 규정한다. 그리고 그런 나를 얼마든지 사회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 그것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어긋나는 행위는 인권을 알지 못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로서 이제 그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아 일단 잠깐만요. 예. 그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예. 이 책의 주된 관심사는 그래서 서구 문명에서 이러한 현대 자아 개념이 어떻게 서구 사회에서 왕좌에 올라서 이 권력을 차지했는가, 이 권위를 차지하게 됐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책의 목적을 자아에 대한 특정 관념이 서구 문화를 지배하게 되는 방식과 이유, 이런 자아가 성관습의 변화에서 가장 뚜렷이 발현하는 이유, 그리고 이 변화에 대포된 더 광범위한 의미가 무엇이며 미래에도 틀림없이 무엇일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관념이, 이런 자아관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는지, 어떻게 그 최고 권위를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추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앞에 설명하면서 이 칼 트루먼이라는 이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못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칼 트루먼이라는 이 저자는 사실 이런 데 전문가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면 좀 그렇고, 이분의 주된 그러니까 그 전에 냈던 책들은 다 이제 개혁 신학에 대한 책들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셨고, 이제 그쪽의 책들을 계속해서 책들을 내시다가 이제 그 공공윤리위원회인가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이 책을 내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저 자신으로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익숙한 분이었고 또 저희 학교에도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셨고 뭐 이런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몇 년간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책을 내셔서 흥미로웠어요. 네, 현대자의 토대라는 것.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책 내용을 전체를 다 저희가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몇 가지만 이제 보고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하나의 이분의 이제 제안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 자아가 형성되어서 승리를 한 게 아니냐는 이분의 이제 제안인데 한번 들을 만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서론으로서 제안한 거예요. 이 논의에 대한 서론으로서 이제 이분은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먼저 장 자크 루소라는 분인데요. 이분 철학가이죠. 이분의 이제 제1 논문, 이제 논문 대회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그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학문과 예술의 부흥이 도덕적 부패로 이어졌는가 아니면 도덕의 정화로 이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논문 주제를 내신 당시 교수님들은 학문의 부흥이 도덕적 정화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제목을 아마 내놓았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제목을 놓았는데 이분이 이제 상을 탄 거예요. 이분이 상을 탔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죠. 내가 끊임없이 공손함을 요구하고 예절을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 어떤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공손함을 요구하고 예절을 명령하죠. 끊임없이 사람은 관례를 따를 뿐 자신의 고유한 천성을 결코 따르지 않는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감히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문과 예술이 어떻게 했는가 했을 때 이제 학문과 예술이라는 기존의 학문과 예술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감히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를 가든지 새 사슬에 묶여 있다. 그래서 사회가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자유롭게 놔둬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이분은 정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신 분이에요. 마음껏 사신 분이고 아이를 기록에 의하면 아이를 다섯인가 아이를 낳는데 낳자마자 다 시설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앞쪽으로 정말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나는가? 예,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나나요? 여러분 아기가 자유롭습니까? 절대 자유롭지 않죠. 의존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이 이제 자유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인간을 사실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인간은 아주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사실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네, 그다음 우리 이제 그다음은 이제 마르크스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유명한 말이죠. 종교를 어떻게 보았는가 뭐 잘 아시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루소 같은 경우는 사회 시스템을 그 억압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보았다면 이제 마르크스는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보았냐면 사회 시스템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기득권 세력이 시스템을 그렇게 놓는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종교가 이제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노동자를 잘 불만 없이 부려먹기 위하여서 기득권자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제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기존 질서, 뭐 종교라든가 기존 사회 체계라는 것은 이제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무너져야지 이제 인민의 진정한 해방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 뭐 우리가 말하는 부부는 서로 신의를 지켜야 된다거나 고용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들,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지배자의 지배 수단이 되죠. 이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제 사회 전체를, 세계 전체를 움직였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이 사회 전, 이 세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소를 지나면서 뭡니까? 사회는 우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적인 이런 공간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마르크스에게 가게 되면 어떤 겁니까? 이 사회 체계라는 것은 기독권자들을 위한 체계이고 우리가 이것을 변혁시켜야 되는구나. 이 체계를 한번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니체입니다. 니체, 프리드리시 니체를 보게 되면 이제 이분도 이제 이분은 뭐 유명한 뭐 여러분 다 들어봤을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이제 남긴 분입니다. 이제 그 좀 전체 문장을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신은 죽었어. 신은 죽은 상태야. 그리고 우리가 신을 죽였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살인자 중 살인자인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 위로하지. 우리가 단지 신이 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더 위대한 행위는 결코 없었지. 그리고 우리 뒤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이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역사보다 더 고결한 역사에 속하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리고 알죠. 이것은 살인 행위에서 가장 큰 살인 행위다. 근데 우리가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남아 있는 답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 답은 그죠. 우리 스스로 신을 죽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 신이 되는 행위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더해 드리면요.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신의 형상도 아니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본성에는 고귀한 특별한 정체성이 더 이상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정체성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에게는 이제 신을 죽이게 된다면 신이 사라진다면 그 다음 뭡니까? 도덕 체계라는 것도 없죠. 지금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 체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법을 하나님께 주신 그것도 없어지고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적 도덕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인간은 내재적이며 불변하는 본질을 그러니까 불멸성을 가진 존재가 더 이상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어떤 특별한 정체성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 나아가서 인간의 권리라는 것 시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제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 이제 우리가 인권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권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살인을 금지하시면서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살인을 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귀한 그 권리는 그 또는 독특성은 어디서 오는가, 고귀한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제 더 이상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인간 스스로가 쟁취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건 혹은 나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압력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초월적인 의미를 가진 좀 하늘에서 주어진 인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어떤 철학에서든 또는 이제 정치의 큰 변화를,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이데올로기란 이런 것에 다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로이트, 지금은 프로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분이 한 말은 이거죠. 성적 사랑이 모든 행복의 원형이다. 원형을 제공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가치들이 다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프로이트는 그래도 공통적인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은 다 그래도 공통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 공통적인 행복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성적 사랑이다. 이제 성적 사랑이다. 그리고 이 성적 사랑이 모든 행복의 원형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억압 때문에 심리적 질병도 생기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프로이트의 의견을 따르는 분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죠. 어쨌든 이 시기를 지나면서는 이게 인간을 생각하는 가장 큰 권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지성적인 이제 엘리트 사회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큰 권위를 갖고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도덕체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없다. 이제 초월이 더 이상 이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체계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그러나 공통적인 행복이 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쾌락과 정체성이 성적 욕망에 있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인간의 정체성이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정체성은 여기 있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다고 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한번 등장하고, 철학은 이 세력이 있는 철학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끼치게 되거나 이렇게 되고 틀림없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사회에 들어와서 큰 힘을 결국은, 그 당시에는 못 무너뜨리죠. 사회 시스템을 못 무너뜨리지만은 이것이 이제 서서히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 영향받은 이들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조라든가 순결, 일처제와 같은 개념과 제도는 이제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행복을 방해하는 부당한 것이 되죠. 내 성적 욕망을 제한 없이 마음껏 이렇게 누려야 되는 것인데, 뭐 일부일처제 또 순결해야 된다 이런 억압적인 내용들 때문에 행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는 압제적인 것이고 비인간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기독교는 어떻게 보이냐, 현대 자아의 눈이 어떻게 보이냐, 인간 본연의 자아를 억압하며 행복을 억압하는, 사랑을 억압하는 압제자이죠. 그래서 그런 윌리엄, 지금 칼 트루만이 인용하는 시 중에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가 있던데요. 시 내용이 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저에게 인상적인 부분만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정원에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이 돌아다니며 가시덤불로 내 기쁨과 욕망을 묻고 있었다.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이제 종교이죠. 기독교를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원에서 마음껏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기독교가 내 기쁨과 욕망을 묶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시는 이제 그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시 같지가 않은데 이제 아름다운 시로 그분들이 볼 때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사랑의 정원 시 제목도 예쁘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행복을 억압하고 사랑을 억압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사회 제도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쪽을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면의 자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당한 질서를 깨뜨려야 한다는 이런 문학의 주장 또 철학의 주장은 결국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됩니다. 마르크스에게서 노동자를 쉽게 부려먹기 위한 목적을 가진 종교와 또 기존 질서와 믿음의 체계는 무너져야 될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어받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게 하는 뭐죠? 어마어마한 그 지금도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나온 책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만이 아니라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그러니까 이게 자본 권력과 노동자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사회 전체로 그리고 문화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지성적으로 파악하는 해석하는 정말 매혹적인 그런 이론들을 이제 책들을 써낸 것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성을 해방하여 전통적 결혼이라는 억압적 규범에서 성을 해방하는 길이 그러니까 전통적 결혼 시스템을 다 없애버려서 성을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와 정치를 변화시켜서 억압적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너뜨려야지 된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길이 된다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자라서 뭐랄까요? 청년이 되고 남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되게 억압적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서만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자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성의 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년이 남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누구나가 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자연스럽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억압적 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내면이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 정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번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살다가 약물과 수술로 남자로 살다가 또 몇 년 후에 약물과 수술로 여자가 되다가 또 약물과 수술로 남자가 되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런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득적 오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원죄이죠. 그래서 원죄를 갖고 있고 현대 자아간의 영향 아래 있음을 인정한다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리려는 건 이것입니다. 아,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쉽게 한다는 거죠. 우리 저 나쁜 사람들, 아유 저렇게 돼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현대 자아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점점 그 길로 가고 있죠. 점점 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 영향 아래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현대교회 자체가 사실은 그러하지 않은가. 그래서 객관의 주관을 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이 표준이 되어서 교회 정치와 예배와 개인 신앙을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럴 때 훨씬 더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이 우리의 주관적 경험이 표준이 되는 방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택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가는 거죠. 자기가 교회하는 문화가 있는 교회 가고, 이제 그렇게 나의 주관이 훨씬 더 중요한 권위를 차지해서 교회를 결정하고, 내 주관이 훨씬 더 좋아하는 예배 방식을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형태로, 지금 극단적인 형태도 아니에요. 서구 사회는 이미 그렇게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오고 굉장히 큰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면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는데요. 자, 생각할 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혹시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모세가 이제 물어보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너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인 자이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지만 나는 나인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 모든 존재는,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의 정체는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의 정체는 내가 정하겠다라고 한다는 이런 시도 자체가 말하자면 제 일견명에 부딪히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내 정체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까 니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죽이고 신을 죽이고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죠. 사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어디로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바로 창세기 3장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뱀의 유혹은, 그 뱀 뒤에 있었던 그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 지금 현대 사회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신을 죽이고 네가 신이 되라. 너의 정체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네가 결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되게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요. 절대 의존적인 존재요. 사실은 우리가 장성하여서 우리 몸을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몸과 모든 걸 이루고 있는 이 물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이 물질들, 우리 박해 물질들까지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마치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처럼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시도 자체가 그것이 이 사회 전체에 가장 권위가 되며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을 다 취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되어간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가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 내면의 권위를 높이는 이런 현대 자아관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제 첫 번째 계명에 어긋난다는 걸 볼 때 우리를 성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또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도 보시고 또 우리 자신도 성찰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또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생각해 보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께서 빛을 주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요 또 통찰할 수 없는 자들이오니 주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어서 이 세계를, 이 사회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이 세계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서 살아내어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